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믿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지 않았다면 저희들이 여기에 앉아있을 이유도 없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이유도 없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기록을 우리가 또 듣고 때로는 읽고 때로는 묵상하며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주제는 사실 이렇게 믿음에 관한 얘기예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 그 믿음의 실체, 믿음의 본질에 관한 얘기입니다. 뭐가 믿음이냐는 것이죠. 오늘 이 본 말씀은 이틀 전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서 이틀간 그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시간을 보낸 뒤에 갈릴리로 오셨다는 얘기로 시작이 돼요. 어쩌면 예수님은 지난 이틀 동안 유대인들이 결코 가고 싶지 않았던 그 땅, 유대인들이 그 발에 신발에 흙을 묻히고 싶지 않았던 사마리아 땅에 가셔서 거기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처음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건, 내 성전을 도적들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고 그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고 그리고 성전을 발칵 뒤집어 놓는 그 소동을 보아도 아, 저분이 성전 주인이구나 그렇게 고백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성전의 관리 책임을 맡았던 대제사장이나 그 종교 시스템, 유대교라고 하는 총체적인 종교 시스템을 책임진 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졌을 뿐이에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따라오는 지금 이 열두 제자들이나 또 예수님이 탄생한 고향 사람들이나 갈릴리 사람들 누구도 예수님을 지금 구주다, 구세주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마리아에서 우물가에 한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에게 내가 결코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내가 주리라. 내가 이 샘물을 마시면 인생 앞으로 절대 목이 마르지 않을 거다. 그 말 한마디 듣고 또 지금 내 남편이 내 남편이 아니라 여섯 번째 사는 내 남편도 정식 결혼한 남편도 아니라는 자기의 과거 지사를 다 알고 있는 이 예수님 앞에서 그녀는 정말 순식간에 구원의 감격을 맛본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란 목마름에서 풀려나는 겁니다. 내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순식간에 사라지듯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그냥 물동이를 버려놓고 마을로 내려가서 내가 만난 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말을 하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러면 내 말만 듣고 믿을 일이 아니라 예수님 한번 우리가 직접 만나보자.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틀 동안 예수님의 걸음을 붙들고 특별 집회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앞에 42절 말씀이에요. 이제는 그분이 우리의 구주인 줄을 우리가 믿겠다. 그래서 뜻밖의 사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고 대거 이렇게 믿음을 고백한 건 이게 처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흥분된 이제 시간을 가지고 갈릴리로 오면서 걸음이 조금 무거워졌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마리아 땅에서 이제 쭉 내려와서 갈릴리로 올라가려면은 처음에 통과하는 곳이 바로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은 예수님이 태어난 고향이에요. 그런데 나사렛을 들르지 않고 통과해서 가나로 가십니다. 그 다음에 가나를 거쳐서 가버나움으로 가실 거예요. 그게 이번 여행의 지금 행로인데 나사렛에 들르지 않은 것을 마치 설명하듯이 선지자는 고향에서 대접받는 법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당시에 구약 시대 때 이제 선지자나 뭐 예언자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정작 고향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했다. 뭐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선입견이죠. 편견이죠. 너무 익숙한 것들 때문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가나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가나에 갔더니 가버나움에서 온 그 왕의 신하가 한 사람 기다리고 있어요. 왕의 신하라고 표현되어 있는 걸 보니까 뭐 어쩌면 군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행정관료일 수도 있고 어쨌든 이 사람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온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사람이고 또 지금 아이가 아파서 죽을 지경이 됐는데 이 살릴 길이 없는 아이를 예수님 만나면은 살릴 수가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달려온 거란 말이에요. 이 관리가 살고 있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지금 만나는 가나까지는 대략 32km 정도의 거리예요. 그러면 하루 종일 걸어와야 되는 그런 거리를 온 거란 말이에요. 왜? 어떻게든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부모 마음이라는 게 뭐 무슨 수단을 다 써서라도 아이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게 부모 마음이고 내가 아이 대신 뭐 죽는다면 죽음도 내가 불사하겠다는 게 부모 마음인데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와서 이제 예수님께 내 아이가 죽게 됐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살려주겠다. 그러면 가버나움에 같이 가자.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가겠다 안 가겠다 말도 없고 고쳐주겠다 안 고쳐주겠다는 말도 없이 대뜸 하시는 말이 너희들은 도대체 기적이나 이적을 보지 않으면 기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구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애 살려달라는 아버지하고는 전혀 방향이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서두 마치 화두처럼 불쑥 던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믿음에 이 요새 말로 필이 꽂혀 있다는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난 이틀 동안 그분은 사마리아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사마리아에서는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웬일인지 사마리아 사람들은 무슨 다른 특별한 이런 걸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당신이 우리의 구주다 이런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고 왔기 때문에 유대 땅에 들어왔고 갈릴리 땅에 와서 정작 유대인들은 아니 지금 그런 믿음이 없다는 게 대해서 예수님은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란 말이에요. 누가 잘 믿어야 돼요? 가장 잘 믿으려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잘 믿어야 되죠. 유대인들이 더 사마리아 사람보다도 훨씬 잘 믿어야 되죠. 그런데 정작 현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도 믿지 않고 갈릴리 사람도 믿지 않고 중간 땅 사마리아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너희들은 그 말씀 과로 속에 생략된 말은 뭐냐입니까? 너희들이 믿음 없다고 고정관념으로 바라보고 있는 저 개만도 못하다는 사마리아인들은 말씀만을 통해서도 구주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보였거늘 너희는 도대체 내가 기적을 베풀지 않으면 믿을 만한 생각이 터럭만큼도 없구나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뭐 이 왕의 신하 이 사람은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마음이 조급한 나머지 제발 좀 가서 아이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가라. 그냥 가라 그래요. 그리고는 내 아이가 살아있다. 내 아이가 살았다. 가라. 살았다. 자, 이거 지금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을 믿고 가든지 아니면 다시 한번 예수님 바지를 붙들고 예수님 이게 뭡니까? 지금 좀 같이 가주셔야겠습니다. 애한테 손을 얹고 좀 가서 안수기도를 하시든지 좀 이렇게 살려주셔야지 나 혼자 지금 가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또 이 왕의 신하라는 사람은 가라 아이가 살았다 하는 말을 액면 그대로 받고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올 때 자기 눈앞의 현실은 뭐였습니까? 애가 죽어가는 아이 아니에요. 살 길이 없는 아이예요. 아니 그동안 그 아이 살리느라고 뭐 돈은 좀 썼겠으며 이 병원 저 병원 이 의원 저 의원 안 다닌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그 지역에 이름이 알려진 사람일 텐데.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냥 가라. 살았다. 아이가 나았다. 이 말 한마디를 뭔 근거로 믿고 지금 가야 되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걸 믿고 떠났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 앞에는 뭐였습니까? 가나에서 지금 두 번째 이 일이 있는데 첫 번째 일은 뭐였어요? 혼인잔치에서 일어났던 일 아닙니까? 포도주가 떨어져 간다고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지금 떨어져 가는데 가만 내버려 두면 안 된다.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는 파장이다. 잔치는 그냥 엉망이 되는 거다. 그래서 하인들을 불러서 가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해라. 근데 예수님은 아귀에 그 그릇 큰 그릇 여섯 물 항아리에 여섯 개 물을 가득 채워라. 그리고 물을 떠다가 그냥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거기도 믿음이 없이는 못할 일 아니겠어요? 갖다 줬다가 무슨 망신을 당할 텐데.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거기서도 기적을 경험했고 오늘 이 두 번째 표적 요한은 계속해서 미러클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인 표적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 눈에는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 비상식적인 사건이야말로 이걸 일으키는 주인공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짐작해 하는 사건이라는 뜻에서 사인이라고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가는데 가다가 지금 가버나움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인들을 만났어요. 하인들은 아이가 살아났다는 소식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중간에서 이렇게 만났죠. 그래서 당신 아이가 살았다라는 얘기에 그렇게 놀랄 필요가 없죠. 아이가 살았다는 말은 이미 믿고 이 길을 떠난 거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궁금한 건 뭐예요? 언제부터 지금 그렇게 됐냐? 이 아이가 어제 오후 1시부터 열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아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아, 내가 예수님께 내 아들이 살았다고 하는 말을 들은 시간하고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의 신하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아, 이분은 말씀이 곧 사건이구나. 예수님의 말씀은 곧 행동이구나. 예수님의 말씀은 곧 능력이구나. 예수님의 말씀이 곧 회복이구나. 예수님의 말씀이 곧 구원이구나. 이걸 알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실 오전에 그 2부 예배 설교 제목은 말씀을 믿고 돌아가다예요. 말씀을 듣고 돌아가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게 어쩌면 우리 인생길이라고 이제 믿는 거죠. 우리가 천국 가봤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와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텐데 성령을 보내주면 그분이 와서 너희들에게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 진리에 대해서 알게 될 거고 그리고 너희를 데리고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겠다.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분을 따르기로 결정한 거란 말이에요. 그 손에 무슨 증거가 있는데? 우리 눈에 무슨 증거가 있는데? 그 눈에 보이는 증거가 아니고 손에 잡힌 증거가 아니라 말씀을 증거로 삼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누가 하나님을 봤어요? In the beginning, 그 시간이 언젠데? 천지가 어디 뭐 이게 온 우주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승천권을 말하는 건가요? 은하계만 말하는 건가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창조는 또 뭡니까? 창조. 무에서 유가 어떻게 일어나요? 여러분, 없는 것에서 있는 게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사고할 수 있는 한계는 진화란 말이에요. 인간은 있는 것에서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진화가 생명의 근원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빅뱅이 물질의 근원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지금 물리학은 다시 빅뱅에 대한 이론을 수정하는 작업 중이에요. 지금은 과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창조론을 훨씬 믿는 사람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들은 게 진화론이고 우리는 들은 게 전부 그거니까 뭐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겠거니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원숭이가 사람 된 흔적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 화석은 없어요. 진화를 설명하려면 A에서 B로 옮겨가는 중간 단계 화석이 셀 수 없이 많아야 그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쥐가 박쥐된 흔적은 단 1도 없습니다. 상어가 고래된 흔적은 단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예. 뭐 사마귀가 목이 길어져서 기린이 되거나 그런 일은 단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어느 것도 진화가 돼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을 종류대로 열 번을 반복하고 있어요. 종류대로 창조된 거예요. 인간은 인간대로,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사자는 사자대로. 그래서 어느 쪽도 보지 않고 믿는 거란 말이에요. 누가 창조를 보았으면 누가 진화를 다 보았습니까? 그 어느 쪽을 믿느냐가 여러분들 인생을 결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뭘 믿을 것인가? 근데 믿음은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고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비롯되었다. 우리는 그 로마서 말씀을 그렇게 믿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비롯된 것이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의 믿음은 성경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뭘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그렇게 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 나왔다. 이 말씀을 믿고 갔더니 예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된 것, 그걸 본 거죠. 아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들었던 말씀이지만은 예,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서 우리는 증거를 갖게 되었다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믿음이 안 생겼으면 저는 지금도 여기 와서 거짓말할 사람이에요. 제가 거짓말을 하도 잘해가지고 제 가족들 누구도 제 말을 안 믿었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처음 한 일이 거짓말을 안 하겠다예요. 그래서 1년 반을 거짓말 안 했더니 1년 반 지나서 제 아내가 내가 당신을 이제 믿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1년 반 동안 진짜 거짓말을 안 했더니 이제 신뢰가 쌓인 거죠. 그러면 제 아내가 믿는 게 그분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나라는 대상으로 인한 믿음이에요. 내가 1년 반 동안 인격적인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의 결과가 그분 안에 믿음을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게 내가 믿자고 결정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감정적인 그냥 신념 같은 거란 말이에요. 진정한 믿음이라는 건 나한테 비롯된 게 아니라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대상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들이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얘기가 소개된 까닭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지금 4장까지 왔는데 2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거 하나도 안 믿습니다. 구약 전체는 필요 없는 책이에요. 신약에서도 이런 신화적인 요소 다 걷어내라고 말합니다. 뭐가 남겠어요? 산상수훈의 몇 마디 남겠죠. 그러니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부터 믿어지지 않는데 이 성경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 1장 1절이 안 믿어지면 이걸 전체를 안 믿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한 가지 거짓말을 하면 그 인격 전체는 믿을 수가 없는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20세기 최고의 변증가가 그 사람은 예수를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믿기 위해서 사실은 이분을 검증한 방법이 있어요. 이분이 믿을 만한 분인가? 나는 믿을 수가 없지만 이분은 믿을 만한 분인가? 그래서 그분은 세 개의 가능성을 놓고 면밀히 검토를 한 거란 말이에요. 첫째는 예수는 정신병자인가? 정신병자가 아니라는 걸 확인했어요. 왜냐하면 사복음서를 아무리 통틀어 뒤져봐도 처음부터 끝까지 앞뒤가 오락가락하거나 말이 이 말했다가 저 말했거나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을 다 한 거예요. 그러면 정신병자는 적어도 아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사기꾼인가? 속인 건가? 사흘 만에 부활한다 그러고? 에? 죄를 다 용서한다 그러고. 그래서 사기꾼의 가능성을 놓고 면밀히 조사한 결과 사기꾼도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왠지 아십니까? 사기꾼은 남한테 속이는 이유가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인데 예수님은 하나도 자기 이익을 취한 게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죽었을 뿐이에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열두 제자들도 다 십자가나 다른 일로 죽음을 맞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이득을 취한 사람이 단 하나도 없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분을 믿기로 결정을 했어요. 총체적인 이분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믿음이지 자기의 생각으로 인한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믿자고 결정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인격 전체를 믿기로 결정한 것이요. 그분의 인격이 곧 진리임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믿음에 이르지 않으면 내 일이 좀 잘 되면 믿음직스럽고 내 일이 안 풀리면 믿음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믿음 가지고는 이 세상을 못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려움이 훨씬 많아요. 고통이 훨씬 많고 고난이 훨씬 많습니다. 앞으로 닥쳐올 고난이 훨씬 많아요. 그럼 고난이 피해가면 내가 예수 믿는 거고 고난이 안 피해가면 나는 예수 안 믿을 겁니까? 그런 믿음을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내일 십자가를 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잔을 피하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이 잔이 아버지의 뜻이면 내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가버나움의 한 관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사도 요한은 그 점에 포인트를 두고 기록한 것이죠. 누가복음 7장에 가면은 가버나움의 또 다른 한 백부장 얘기가 나와요. 그 백부장은 자기 집에 종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애가 타서 예수님을 좀 모셔다가 좀 기도를 받으면 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버나움의 회당 시나고고의 장로들한테 부탁을 해요. 그 장로들이 예수님한테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다른 사람 부탁은 뭐 거절할지 몰라도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 부탁은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 사람은 우리하고 상관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나고고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합니다. 그는 이런 사람 얘기 안 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분의 얘기를 듣고 가서 이제 그 백부장 집에 가는 거예요. 가다가 백부장이 집 앞에 나왔습니다. 내 집에 들어오지 마십시오. 이방인의 집에 들어와서 랍비의 이름을, 명성을 이렇게 훼손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나도 군인이라서 내가 잘 압니다. 명령만 하십시오. 군인은 명령하면 옵니다. 명령하면 갑니다.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데 꼭 집에까지 오실 거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무 놀라서 나는 이때까지 이스라엘 땅에서 이 백부장의 믿음만한 이런 진정한 믿음을 일찍이 본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믿음이란 뭐라고요? 눈에 봐야 믿는 게 아니라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는 거라 이 말이에요. 왜 성경을 봅니까? 말씀을 듣기 위해서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명령, 커맨드먼트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언약이 있습니다. 그걸 믿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무슨 뭐 위시리스트나 버킷리스트를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기도한다고 그건 나는데, 그건 기도할 수도 있고 여기 시내 가도 되고 저기 시내 가도 돼요. 그런 차원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정한 믿음이란 내 소원과 상관이 없어요. 이분이 약속한 걸 믿는 거라면, 이분이 뭘 약속하셨어요? 생명을 주는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내가 내게 주겠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뭐예요? 부족한 데서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영원이라는 시간 속을 걷게 되면, 영원이라는 생명을 누리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부족한 것들로 싸우는 싸움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구원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돈 좀 벌어보십시오. 돈을 벌수록 돈이 더 부족해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많이 가질수록 더 큰 단위의 돈이 부족할 뿐이에요. 여러분 50살, 100살 살면 아 이제 됐다 그러겠어요? 더 살고 싶죠. 지식을 가지면 여러분 지식에 더 목말라지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로부터 무슨 믿음을 가져야 이 문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거냐? 그 얘기에 관한 얘기란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게 되어서 인생의 지엽말단적인 문제가 문제로 인식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까지 게 문제가 별로 안 된단 말이에요. 현실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관계를 우리가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를 속이는 사람도 있고, 우리를 음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나를 사기치고 등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에 우리가 묶이지 않는 놀라운 능력이 생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우리가 진단을 받고 몇 년 안에 죽는다, 당장 올 한 해, 6개월 안에 당신 더 못 산다는 얘기를 듣더라도 영생이 있는 사람은 그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없어서 문제죠.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있으면 대신 죽는 것도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모는 아이 때문에 죽어도 좋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노니 내가 너희를 지극히 사랑함이라 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사랑하는 분의 말을 듣는 게 지혜롭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유튜브가 가르쳐주는 걸 믿겠습니까? 진화론이 말하는 걸 믿겠습니까? 창조론이 말하는 그분의 사랑을 믿겠습니까? 그걸 결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내가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노라 하는 그 약속을 믿겠습니까? 아니면 네가 이걸 하면은 자기 성취가 일어날 것이고 성공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처세술을 믿겠습니까? 어느 것을 날마다 우리는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기로에 선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말씀으로 족하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약속을 여러분들이 붙들면 그 약속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말씀들이 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못 가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자제하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네. 저는 오늘 이 가버나움의 한 관리의 이가 성경에 등장하는 까닭은 그가 가라, 아들이 낳았다 이 말 한마디 듣고 갔더니 아들 낳은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기 기록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20절에 뭐라고 우리가 말, 가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이걸 믿는 거란 말이에요. 이 약속을 믿는 거라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순교해도 그래도 끝까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범프란드 목사님이라는 분은 여러분 동유럽에서 끔찍한 고문을 당하고 매일 마약을 주사 몸에 주사하고 말이죠. 그래도 그분은 그 감옥에서 십수년을 말이죠 날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실 하나를 믿고 그 모진 그 고문을 다 이겼어요. 우리가 뭐 그런 고문을 받습니까? 뭐 그런 어려움을 겪습니까? 예수 믿는 게 아무 일도 아닌 이런 세상에서도 그걸 못 믿는데 예. 무슨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겠어요? 저는 오늘 이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을 믿음이라고 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기를 바라고 무슨 여러분들이 뭐 교회를 열심히 왔다 갔다 한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직분을 받았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매일 설교를 해도 믿음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성공이나 야망에 들뜬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저는 여러분들이 오직 그분의 말씀을 믿기로 결정하고 그분의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의 열매로 알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 안에 성육신하셔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장막을 펴고 말씀이 우리 안에서 능력이 되고 말씀이 우리 안에서 구원과 회복이 되었은 즉 이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을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 예. 얼마 전에 명절이었는데요.
네네.
명절 증후군이 있어서.
예. 명절 증후군.
예. 얼마 전 명절에 많은 가족이 모였습니다. 모인 가족들이 크리스찬이라고 말은 하는데 꼰대적 훈수와 세상 가치관으로 조언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부동산이 오른 것을 본인 노력 부동산이 오른 것은 본인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테크라고 가르쳤습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명절에 대가족을 만날 때면 참 힘드네요. 지혜로운 방법이 없을까요? 거리를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일까요?
뭐 해외 좀 갔다 오지 그러셨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말씀을 듣고 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도 다 말씀을 듣고 어딘가로 갈 거예요. 근데 그 갈 때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라는가를 대충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그 앞장의 앞부분에 보면 제자들에게 야, 눈을 들어서 한번 저 이렇게 세상을 봐라. 지금은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갖게 되면은 처음 달라지는 게 시간 관념이 달라져요. 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가서 찾겠어요? 이게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리는 일이에요. 그리고 찾는다는 보장도 없어요. 차라리 99마리 양을 잘 돌보는 게 낫죠. 그런데 시간 관념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땅의 시간을 우리가 크로노스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말해요. 하늘의 시간은 하나님의 영원의 시간으로 옮겨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 땅의 시간에 묶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시간이 한 시간이 우리는 영원의 시간 속에 편입되면 이 시간에 묶여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서 5시간 뭐 하소연을 들어줄 수도 있고, 석 달이고 넉 달이고 그 사람을 끼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처럼 이 바쁜 세상에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어요. 예. 가족들하고 있는 시간을 아깝게 여기지 말고 그분들을 향한 첫째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안타까워야 돼요. 여러분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아니 사람들이 모이면 다 재테크 얘기하고 주식 얘기해요. 초등학생들도 얘기합니다. 그걸 갖다 너무 그렇게 뭐 이렇게 예, 이 속물들 그럴 게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다 불안하면 그런 얘기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돈 없이 어떻게 사는데? 그 자본주의라는 게 돈이 지배하는 질서예요. 다 우리는 자본주의 질서에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자본이 지배하는 질서가 아니라 말씀이 지배하는 질서로 들어갔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본 속에 살아가는 그 질서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불안하고 그것이 이게 가변적이며 그게 얼마나 우리를 더욱더 불안하게 하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내가 불안하지 않게 살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단칸방에 살아도 뭐 100평짜리 아파트 사는 사람보다도 더 기쁘게 살 수 있으면 증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단칸방에 살면서 100평짜리 사는 사람을 질타하기 시작을 하면은 분노하기 시작을 하면은 그건 여러분 그건 내가 믿음이 아니라 그건 사실 불신을 드러내는 것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대화를 하든 저는 그냥 어린아이들의 대화를 귀담아 들어주듯 좀 죄송한 편이지만 아이들의 대화를 들어주듯 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때를 이제 잘 얻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식은 얼마나 잃으셨습니까? 본전은 좀 찾으셨습니까? 본전이 상당히 힘들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이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새 차를 샀으면 외제차를 사면 제가 옛날에는 차를 긋고 다녔어요. 아니 고등학교 때 그런데 지금은 아 차를 바꾸셨네요. 차가 이게 승차감이 좋습니까? 요새는 뭐 국산차도 좋다 그러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짜증이 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을 박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아니 내 손에 손을 못을 박는데 뭘 하는지 모르는 게 말이 돼요? 세상은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뭘 하는지 모르고 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압니까? 저는 압니까? 알면 이 사람들이 안타까울 뿐이에요. 모르면 경멸하거나 분노할 뿐이에요. 알면 사랑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큰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솟아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목숨이 부족한 탓이고 생명이 부족한 탓이고 사랑이 결핍된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든 이 우리가 겪고 있는 현상은 다 사랑 결핍증이에요. 역시 C.S. 루이스가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은 인간 역사의 가장 큰 비극은 신 이외의 것에서 기쁨을 찾겠다고 대안을 찾겠다고 몸부림친 슬픈 역사라고 얘기해요. 답을 곁에 두고 다른 데서 답을 찾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족 모임이 됐건 무슨 다른 모임이 됐건 정말 깊이 사랑하면 그 모임은 어떤 모임이든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성도들끼리 모여도 서로 간에 질투와 질시가 가득하다면 뭐 지옥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곳이 곧 하나님 나라가 될 줄로 믿으십시오.
전 그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생각이 됐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못 박히시는 그런 상황을 이분이 말도 안 되는 말을 듣는 것과 같이 마음이 상처를 받는 거랑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비교해 본다면 예수님 그때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대화할 때 그 대화에 하나님이 계신 거를 믿고 마음으로 기도하면 어떨까 싶어요. 하나님 이 상황이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또 소통케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신앙을 갖게 되면 부부 간의 대화도 세시하게 되잖아요.
네.
하나님 앞에 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잔소리를 막 퍼부어대잖아요. 그럴 때 주님 저 입을 좀 막아주시든지 조금 얘기가 좀 짧게 끝나든지 주님 어떻게 좀 대책을 좀 세워주세요. 웃으면서
아직 기도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내가 예수님이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그냥 웃으면서 그냥 주님 저 입 좀 닫게 하시고 그러고 듣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안 계시면 내가 해댄단 말이에요. 야 그따위 소리 또 하냐 그걸 왜 계속해서 반복 이제 알아들었어 나도 나이가 70이라고 이제 이런 소리 했지만 그러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웃으면서 대화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네. 듣는 우리도 이렇게 깨닫게 그렇죠. 되는 피차 간의 은혜가 있을 것 같으네요. 아, 안 보고 믿는 사람은 복되다고 하셨는데 또 한편 보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말씀도 있는데 믿음을 가지는데 각자의 역할이 궁금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믿는 자로 선택을 받은 게 먼저인지 아니면 믿는 자 로서 어떤 믿음을 가지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먼저인지 이런 질문입니다.
저는 믿음이 왔을 때 믿음을 살아내고자 하는 열망이 그걸 우리가 노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야 내가 이 사람 사랑해야지 하면 이미 사랑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사랑하면은 노력이 아니라 사랑은 그냥 누리는 게 되는 거죠. 저는 믿음이 선물로 오면 믿음을 누리는 삶이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예, 네, 아멘. 우리 저는 그 누림이라는 말씀 참 너무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신앙에서 누림이 때로는 씨름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면 아이가 성장하는 것처럼 그 믿음의 누림이란 그런 성장하는 과정에 그때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근데 이 원래 거듭난다 그럴 때 태어나는 게 우리 마음대로 태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예. 그래서 뭐 우리 야곱 같은 일생을 보면 다 우리가 야곱같이 살아가지만 평생 움켜쥐려고 하는 게 뭐겠어요?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면 움켜쥐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뭐 그 에서하고 쌍둥이로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형이 동생을 섬기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리브가 어머니도 안 믿고 뭐 이삭도 안 믿고 야곱 자신도 안 믿고 그래서 야곱의 클라이맥스가 야복강 나루토에서 이제 밤새 씨름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과 씨름해서 기어이 내가 복을 얻고야 말겠다고 하는.
네.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을 주셨는데 예, 그 복을 찾겠다고 그 복을 누리겠다고 그 복을 빼앗아 오겠다고 죽도록 고생한 게 야곱의 일생인데 아 그게 내가 복이었구나를 깨닫는 게 언제냐면은 나이 130이 넘어서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셉 만나러 가서 애굽 땅에 들어가서 바로한테 이제 인사하러 가가지고 바로를 축복하는 노인네가 된 거죠. 그 본인이 축복을 받아야지 뭐 축복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 이분이 믿음이 여기 가서 이제 일단락이 지는구나 성숙한 믿음으로 갔구나. 그래서 나는 누구도 축복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죠. 본인이 복을 이렇게 움켜쥐겠다고 하는 예. 그런 일생 동안은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자식들 다 속색입니다.
어쩌면은 지금 드릴 질문에 미리 답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고 또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번아웃으로부터 무기력으로부터 그 뒤에 찾아온 자신감의 결핍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수년간 그 늪으로부터 헤어나오기 참 어렵습니다. 성경 읽기, 기도 몇 년 동안 해오고 있지만 잘 안 됩니다. 이 침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뭐 이게 내가 번아웃 되었다고 하는 건 사실은 자기 진단이에요. 예. 어떤 사람은 그런 슬럼프를 겪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장 내가 정말 다니고 싶었는데 하고 싶던 원하던 직장에 다 이제 됐어요. 월요병 걸리겠습니까? 월요병 없습니다. 그냥 아침에 그냥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고 싶은 게 그냥 가슴이 뛰는 일이에요. 그 고인이 된 정주영 회장은 일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그분 보면 뭐 야곱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 같아. 내가 라헬을 사랑했더니 7년이 수일같이 지나갔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더니 7년간 번아웃 되지 않았어요. 토탈 라헬을 얻기 위해서 20년 고생합니다. 저희들도 우리가 이 교회가 3월달 되면 지금 10년 되지만 저 10년이 수일 같아요. 번아웃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번아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번아웃은 내가 나를 규정한 거예요. 내가 내게 병명을 갖다 붙인 겁니다. 사실은 열정이 식은 거죠. 사실은 사랑이 식은 거죠. 그러면 그걸 현실로 인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쉬어야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끊임없이 안식이 주어진 거란 말이죠. 그 샤바트라는 건 사실 그 월터 브루그만 교수 같은 사람이 재밌는 표현을 쓰는데 안식은 이 세상에 저항하는 거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 세상은 파라오 시스템이에요. 제국주의적 질서라고요. 우리를 쉬게 하지 않습니다. 7일 동안 계속 일하게 만듭니다. 그것도 아침 16시부터 뭐 밤 12시까지 계속 일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 안식이라는 건 강제 규정이에요. 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불러내가지고 무조건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일종의 중독, 일에 대한 중독을 빼내는 작업이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안식함으로 번아웃 되지 않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게 여러분 일주일을 제대로 정말 보내는 사람은 하루 철저히 안식을 하면 그게 번아웃이 생기지 않게 한 게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우리가 월화수목 금금금으로 일하면 일에 중독된 사람은 가겠지만 일이 조금이라도 지겨우면은 그건 굉장히 번아웃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이 우선 안식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안식은 내 전부를 요구하는 것에 대한 저항이란 말이에요. 나는 당신에게 속한 존재가 아니고 나는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존재다. 나는 내 인생의 성공이라는 탑을 쌓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 존재다. 이걸 이렇게 드러내는 게 그런 뜻에서 세상의 질서에 저항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에게 부과하는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안식을 통해서 첫째는 이제 그런 슬럼프나 번아웃을 막을 수 있다고 믿고 또 그게 왔다고 하더라도 그걸 통해서 회복될 수 있다고 믿고 두 번째는 우리가 굳이 신앙생활 좋은 신앙을 하더라도 정서적인 면문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예. 저는 요새 이거 뭐 성경만 보지 않습니다. 뭐 음악도 듣고 예를 들어서 예. 옛날에 제가 뭐 은혜 받고 나서 이제 난 세상 음악 안 들을 거야. 그래서 제가 뭐 그 CD 그 막 클래식 CD 모았던 거 3,000장 다 갈라주고 뭐 다 없애버렸는데 약간 후회가 되기도 하지만
뭐 그때는 또 그게 잘하셨어요.
요새 또 없어도 좋아요. 유튜브 또 막 다 들을 수 있어요. 정말 기가 막히더만. 예. 그래서 뭐 한두 시간 피곤하면은 그냥 그 듣다가 졸 수도 있고 말이죠. 너무 정제시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제가 뭐 세상 음악을 듣든 뭘 듣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꼭 우리 책도 뭐 성경책 꼭 기독교 책만 읽어야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소설도 읽을 수 있고 관심의 폭을 넓힐 수 있는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격 전체를 밸런스를 가져오는 좋은 기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번아웃을 막는 길이기도 해요.
근데 한편은 그 번아웃 얘기를 저 하다 보면 항상 일이라는 것은 쉼 혹은 내 삶과 구별돼 있다. 그러니까 일은 내 삶이 아니다라는 어떤 삶의 태도 네, 그런 네. 이해가 있지 않은가 싶어서요. 근데 목사님 주셨던 나는 정말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야라고 했을 때는 그 일이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본질적이고 중요한 게 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뭐 일이란 걸 우리가 이렇게 그 에덴 동산에서 나오면서부터 하나님이 내가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거다라고 우리에게 주신 과제예요. 네. 그러나 하나님도 그 일을 통해서 우리와의 관계를 지속해가고자 하기 때문에 이런 뭐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대개 뭐 장수하는 사람들 보니까 일하다가 끝까지 일하다가 가더라고요. 그 프랑스의 최고령 116살까지 살았던 수녀도 그냥 끝까지 일해요. 저는 여러분들 일할 수 있으면은 그게 돈이 되는 일이건 아니건 또 나를 위한 일이건 아니건 간에 일할 수 있다는 건 축복이라고 생각하시고 끝까지 일하십시오. 그러나 그 일이 나한테 중독을 가져와서 내가 그 일에 매였다라고 생각이 되면 치료가 필요한 거죠. 그건 끊어주는 게 필요하단 말이죠. 워크홀릭도 그것도 중독이라는 것입니다. 일을 사랑하는 것과 일 중독이 된 것과는 달라요. 그렇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일을 뭐 사랑해서 할 수 있다면 저는 중독을 막을 수 있겠지만 일을 별로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그냥 묶여서 24시간 일의 상태에 있다면 이미 중독에 들어간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그건 반드시 끊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한테 매달리는 거지 차라리 일에 매달리는 게 아니고.
네. 시어머니의 너무 강한 신앙 핍박으로 인해 중간에서 남편이 너무 힘들어 삶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제발 시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만이라도 신앙생활을 접으면 안 되겠느냐고 하는데 진짜 어떤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시어머니가 너무 강해서 거의 이 결혼생활을 포기한 듯한 망가져가는 남편을 보면 너무 힘드네요. 차라리 이혼하라고 하시는데요.
누가 이혼하라는 거예요?
시어머니 같습니다.
시어머니가? 네. 근데 이제 저희 참 이 공개적으로 얘기하기가 참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이게 남자들이 정신을 좀 차려야 됩니다. 지금은 뭐 이게 뭐 여자가 더 여권이 더 신장돼서 다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하나가 되는 거 연합하는 게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부모를 떠나야 되는 게 결혼의 시작이에요. 근데 한국 이 남자들의 특징이나 또 이게 미숙한 사람들의 특징은 이 결혼을 떠나보내지 않고 떠나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 둘의 가정, 새로운 가정이 탄생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가정은 부부가 기초예요. 한 남편과 한 아내가 기초입니다. 그 어머니, 아버지가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야속한 얘기지만은 결혼하면은 부모와의 관계를 끊어야 돼요. 끊고 새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묶여서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집착이에요. 묶어놓고 사랑한다고 주장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이 결혼할 때 부모 신세지고 결혼하는 것부터 문제예요. 예. 둘이서 뭐 물 한 그릇 떠놓고 결혼하더라도 부모 신세 안 지고 결혼해야 부모한테 간섭을 안 받지. 부모한테 뭐 식장부터 뭐든지 다 결혼 비용까지 다 도와달라 그러고 나서 말 안 듣겠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뻔뻔스럽지. 그러니까 가정을 독립시키지 못하는 두 사람 아직도 둘만의 가정이 탄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들이닥치는 시댁이건 친정의 외압이나 이 바람에 대해서 뭐 막을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다 불행을 겪는 거예요. 근데 부모도 결단해야 되고 자녀도 특별히 아들이 결단해야 돼요. 예. 그러고 나서 부모를 새롭게 정말 사랑할 수 있어야 그게 사랑이지. 안 그러면 두려움에 뭐 묶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되게 막 들어보니까 뭐 아들이 좌우지간 중간에서 어쩔 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아내 신앙을 끊으란 말이에요. 아내 신앙 끊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본인이 부모와의 관계가 정립이 안 된 거란 말이에요. 내 가정을 세울 의지가 약한 거란 말이에요. 내 가정을 먼저 세우는 게 먼저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부모한테 따끔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이제는 내가 아내와 우리는 하나다. 부모는 좀 소소하지만 엄마하고 나하고는 일촌이고 이 사람하고는 무촌이다. 그럼 부모가 야 돌아놓으면 납니다. 안 돌아놓겠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저를 너무 뚫어지게 쳐다보고 하셔가지고 제가 잘해야 될 것 같아서. 아니 목사님 그 한편은 또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잖아요.
정말 사랑해야 되지만 네. 그렇게 한번 독립되지 않으면 독립된 개체가 아니고서는 진실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우리는 독립적인 인간이 돼요. 하나님은 절대적 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단독자로 서는 거예요. 홀로 서는 겁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만이 인간과 인간과도 홀로 서기가 가능한 거예요. 부부지간에는 홀로 설 수 있어서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 앞에서도 이제 홀로 서기를 결단해야 되는 거고 부모 앞에서 홀로 설 때 홀로 설 수 있는 독립된 개체가 될 때 그때 부모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책임감으로 그냥 붙들어 있는 게 아니라 책임을 넘어서는 사랑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근데 우리는 돈이 있으면 돈이 있어서 안 떠나보내고 돈이 없으면 돈이 없다고 자식을 또 끼고 살려고 그러고 예. 그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단호하게 독립을 선언하고 경제적으로는 어디까지 돕겠다 약속하고 그 약속 지키고 그렇게 해서 건강한 관계로 하나씩 하나씩 가져가야 되는 것이죠.
저는 저도 좀 조심스러운 발언이지만 혹시 이 질문을 하시는 며느님께서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행동을 하거나 하지 못하는 거를 신앙생활을 하거나 하지 못하는 거로 혹시는 기준 삼을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편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건 그렇게 아파하는 남편을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중간에서 남편이 힘들어한다는 거는 자기도 시어머니만큼 남편에게 혹시는 스트레스를 주시는 게 아닐까 싶어서.
왜 겪어봤어?
아니요. 그래서 제가 말이 좀 자신이 없긴 합니다만. 그래서 한번은 좀 생각해 볼.
근데 이제 이게 부부가 뭐 가능한 100% 투명해야 돼요. 예. 그 한 자락 깔고 얘기하면 대화는 절대로 진전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예. 정말 내가 그게 문제라면 내 집에서 예배 드리겠다. 예. 그게 신앙이 문제라면 내가 1년간 주님한테 서운하고 내가 주님하고 둘이서만 시간 갖겠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어쩌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은 그런 결정을 하나님께서 진짜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십자가와 같은 사랑으로 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당신을 위해서 당신과 어머니의 회복을 위해서 나는 뭘 변화해야 될까를 또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한번. 조금 더 좀 깊이 들어가면 사실은 아주 아주 치사한 일들이에요. 다 돈이 결부가 돼 있어요. 그 얘기를 솔직하게 다 얘기를 안 해. 예. 대부분의 경우는 그게 돈이 다 깔려, 밑자락으로 깔려 있어요. 왜, 뭐, 너는 네 와이프 눈치 보고 나한테 돈을 주냐, 뭐, 이런 거라든지. 왜 너는 나 몰래 네 집에 시부모한테 그렇게 갖다 바치냐, 이런 거라든지. 뭐, 왜 친정 부모하고 시댁 부모하고 똑같이 안 하냐, 뭐든지 뭐. 다 보면 다 대접에 관한 거고, 다 물질적인 것에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솔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뭐 부모님 생신, 뭐 친정어머니한테 30만 원 했으면 내가 시어머니한테 30만 원 갈게. 뭐 그런 것들이 아주 리얼하게 정직하게 이게 나눠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 안 하니까 계속 그냥 얽혀가지고 오해가 깊어지는 거죠.
예. 네. 그 어떻게 보면 그 매우 이렇게 구체적인 일이지만 좀 정직하고 그렇죠. 지혜롭게 네. 나누고 결정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
결국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이 두 분 사이가 지혜로울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 그 믿음에 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분이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전에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마음의 확신으로 그래서 행한 여러 가지 일의 결말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한 뒤로 혹시는 내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생겨버렸습니다.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 후에도 혹시 또 내가 착각하면 어떡하지 싶어서 결정을 망설이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 감정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는 까닭은 말씀이 기준이 첫 번째 기준이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크로스 체크할 수 있는 루트를 주세요. 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뭐 믿음의 친구나 믿음의 선배한테 문득 얘기를 해도 말씀과 동일한 답이 와요. 또 세 번째 기도하면은 말씀에 동일한 이 합한 기도를 하고 있으면은 점점 이렇게 마음이 차분해진단 말이에요. 편안해진단 말이에요. 샬롬이 찾아온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거라든지 말씀과 어긋나면 계속 불안하고 편치 않아요. 네. 그러니까 성령과 성령과 이웃과 이게 다 합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분별이 되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흘러가는 그 동일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불변의 뜻. 그 뜻이 가장 큰 기초가 될 때 훨씬 판단이나 분별이 쉬워지는 거죠. 네.
저는 그 하나님의 뜻하고 관련해서 그 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교수님이 해주셨던 그 말씀 예화를 들어주신 게 기억이 납니다. 여름에 더운데 일을 하셨대요. 근데 자기 5살짜리 아들이 지저분한 그릇에 아주 미지근한 물을 이렇게 따라준 거예요. 아빠 일하니까 힘들다고 그렇게 물을 갖고 왔는데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물 시원하게 마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실 그때 제게 필요한 건 콜라나 시원한 맥주 한 잔이었는데 아이가 그렇게 지저분한 그릇에 그 미지근한 수돗물을 갖고 와도 나는 그것을 기쁘게 마셨습니다. 이제 저는 그걸 어떻게 배웠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답을 꼭 맞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도하신다 생각하지만 우린 정답 맞추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완전한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고민해가면서 한 그 선택이 완전하지 않아도 그 완전하지 않은 그 선택을 하나님이 온전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두려움을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왠지 보장이 있어야 우리 눈앞에 진짜 뭔가 뒤집어지는 일이 있어야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다라고 생각하곤 했는데 오늘 말씀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주신 말씀 붙들고 말씀에 의지하여 세상에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말씀, 그 뜻을 생명을 다하기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순종하시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우리를 향한 좋은 뜻을 예비하시고 날마다 가르쳐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교회와 사랑하는 지체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